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그리고 26절의 말씀 우리 두 군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리고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에 나와 있는 성령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책을 읽든지 또는 영화를 보든지 어떤 강의나 세미나를 듣든지 그것의 그 전체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야 진짜 그것이 의도하는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죠. 전체 주제를 근데 설사 놓친다 하더라도 뭐 재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폭력 영화를 보면서 깡패가 뭐 멋있게 보인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영화 그 대부를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마론 브란도 그리고 알파치노 이런 멋진 배우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2부, 3부로 가면서는 알파치노가 상당히 멋지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특히 이제 그 영화에서는 알파치노가 작은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대부의 그러면 과연 주제인가?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뭐 여러분들이 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성경의 저자들은 큰 주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제 소주제들에 이렇게 이제 은혜 받고 또 이제 그것에 또 몰두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인류의 그 큰 구원의 사건을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옆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또 그 제자들의 두 제자들의 엄마는 또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아들 하나는 당신 왼쪽에 하나는 당신 오른쪽에 좀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제자들이 또 막 분해하고 막 분개하고 막 이러죠. 이게 지금 그 전체적인 성경의 분위기 전체적인 성경이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주제 그거에 지금 너무나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주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진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성경에 나온 우리가 그 사건만 들춰내도 한도 끝도 없이 큰 사건들을 끄집어낼 수 있죠. 창조. 창조에 참여하시고 창조를 발생시키신 분이다. 또 예수님의 구속에 힘입어서 또 이 생명을 주시는 그런 재창조의 또 주격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교회에 함께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침없는 생명의 부요함을 더해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 모든 우주가 유지되고 또 그것이 잘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고 또 이 역사와 우주의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을 품으신 분으로서 그렇게 묘사되죠.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성령 안에서 성부와 어린 양을 본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내게 방언 주실 때, 또 은사 주실 때 이러니까 또 어떤 위험한 순간을 딱 피해갈 수 있게 하신다라든지 남들은 좀 잘 안 되는데 나는 탁 잘 되게 하신다라든지. 이제 요런 때 이제 그야말로 요런 때죠. 그죠? 요런 때는 성령 하나님이 탁 마음에 와닿으니까 아, 그런 성령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은 좋은데,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거기에 머물면 이게 이제 곤란한 지경이 발생한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오해로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성령을 무슨 뭐 신성한 기운으로 본다라든지 후 하면 막 이렇게 막 성령 받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어떤 능력 받는 정도, 그러니까 뽀빠이에게 시금치를 주어서 능력을 더 생기게 하는 그런 정도, 그리고 또 성령 충만, 그러면 충만이지 않습니까? 충만. 그러니까 이걸 또 양으로 생각해서 풍선에 뭐 바람이 꽉 차서 이렇게 가득 차야 되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게 가득 차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한다든지 또는 뭐 안수 받을 때 내가 저분한테 안수를 받으면 더 많은 성령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아니면은 내가 안수도 이왕이면 여러 번 받으면은 한 번 받는 것보다 뭔가 낫겠지, 뭐 이런 생각. 이거는 애교 있는 생각이 아니라 틀린 생각이죠. 그죠? 인정하시죠? 네. 오늘 시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가 그 이해를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큰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큰 주제를 전부 다 우리가 붙들 수가 없다 이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넓혀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날마다 더 크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더 해서 이제 14장, 15장, 16장에 네 군데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바로 그 내용이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보혜사라는 말로 또 이제 뒤에 14장 26절, 15장 26절, 또 16장에서도 7절에서 이제 보혜사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이게 보혜사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이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됐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된다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완전하게 그분 한 분을 대표해서 뜻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로자다, 컴포터. 그다음에 변호자다, 애드보케이트. 그다음에 또 돕는 자, 헬퍼. 또 중재자, 인터세서. 그리고 또 위로자는 했고, 조언자, 카운셀러.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혜사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다르게 써요.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에 이어서 개역 개정으로 넘어와서도 보혜사라는 말을 고집했습니다. 이 보혜사 그러면 꼭 절 이름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결국은 아, 기독교와 불교가 보혜사에서 만나는구나. 그 보혜사에서 만나는 건 안 맞죠. 안 맞는데. 보호라는 말은 보존한다라는 뜻이고요. 해라는 말은 은혜를 베푼다. 사는 절사자가 아니라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보셨듯이 뭐 여러 가지 용례로 이제 번역이 막 되는데, 그렇게 해봤자 우리는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를 그냥 그 수준에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이제 붙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보혜사라는 말 앞에 말씀하신 또 다른이라는 뜻, 그 표현입니다. 또 다른. 여기서 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질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동질인데 그 동질 속에서의 또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죄송하지만 헬라 말로 하면은 알로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제 자연과학에 있는 분들은 헤테로라는 말은 이질적이다, 성질이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헤테로스를 쓰는 게 아니라 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질이시다 이거예요. 동질. 다른 성질이 아니다. 동질이다.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같은 존재는 아닌데 동질이세요. 이것도 좀 제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예가 생각이 났는데요. 옛날에 아주 여러 해 전입니다. 이제 그로서리 가서 호박을 사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박을 이제 호박 하면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호박이 하나인데 영어로는 두 개잖아요. 하나는 주킨이고 하나는 펌킨이고. 그 펌킨은 신데렐라 펌킨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가 이제 가을이어서 그랬는지 딱 들어가자마자 호박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그냥 이거 사가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걸 샀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져갔는데 뭐 결과는 뻔하죠. 다시 그때 저기 잘 살펴가지고 상황 잘 파악하고 그리고 빨리 돌아가는 게 그게 상수입니다. 근데 이게 그럼 뭐지? 그런데 아, 주키니를 얘기하는 호박이었는데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났습니다. 호박. 근데 주키니랑 펌킨은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우리 집사람이 얘기한 건 주키니 그거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주키니나 펌킨이나 다 호박이잖아 하고 우기면은 이제 그거는 끝장 보는 날이죠, 그죠? 네, 아주 현명하지 못한 불운의 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동질인가? 예수님과 성령님이 뭐가 동질인가?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분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명쾌하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샌딩 포뮬라라고 한다 그랬죠. 요한복음에 수십 번 나타나는 아주 빈번한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세요. 오늘 보면 아버지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분 다 거룩한 분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6장 69절에서도 주는 거룩하신 자시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 이제 14장 26절에도 보면 15장 26절인가요? 네, 하여튼 거룩한 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분 다 위대한 교사세요. 교사로 표현이 됩니다. 앞서서 13장 13절 1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를 주여 선생이다, 내가 너희를 발 씻어주는 주여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가르쳐주시는. 자,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르쳐주시죠? 자기 자신, 그렇죠? 당신은 자신을 가르쳐주시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신 아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15장 16장에서도 계속 나오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두 분 다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14장 16절에도 17절에도 그러죠.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거부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같이 보혜사라는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보혜사로서 활동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의도와 목적에 전혀 변질됨이 없이 분명하게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실 바로 그 주역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기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두 분의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님은 오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신 나머지, 아, 예수님은 그러면 사라지고 성령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은 통찰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지금 막 읽으셨죠.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 사이에서는 성령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성령을 말씀하시는 문맥 안에서 당연히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죠. 근데 18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 온다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세상은 예수님의 육신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볼 수 없는 가운데 제자들은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아 죄송해요, 제가 딴 데 읽었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도 살아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또 마지막으로 20절에 가서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우리 이거 공부 많이 하셨죠. 누구 안에 서로 거한다, 지금 연대성 하나됨 이것을 이루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됨이 언제 일어난다라는 뜻이죠? 성령이 오시면 일어난다라는 뜻이죠. 성령이 오시면은 18절부터 너희에게로 내가 온다. 근데 오시는 그 차원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육신의 차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차원의 현실이 임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현실의 차원에 맞는 차원으로, 그것과 통하는 차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으로서 오셔서 활동하시고 사역을 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내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걸 서신서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죠. 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도 보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일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사라지신다라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제는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 맞게 내가 임할 것이다, 존재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이 성령 보혜사를 또 진리의 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럼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을 때 진리라는 말이 또 우리에게는 또 이제 막연한 말로 탁 이렇게 다가오니까 진리가 뭐지? 이렇게 하다가 또 자기가 들었던 것, 또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 또 이것을 또 막 생각해내서 아 그거를 하는 그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진리의 영 성령이시구나 이렇게 하시지 말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진리의 영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다른 성경에서는 진리의 영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그거를 보고 진리의 영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시는 게 중요하죠. 근데 다행히도 17절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는데 15장 26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죠. 근데 앞서 우리는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의 구절을 통해서 아시죠? 예수님이 나는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진리요 그러죠. 이 진리의 영은 진리를 증언하십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가르침과 삶 그리고 이어지는 죽으심과 부활과 승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 성령이시다. 분명히 아실 수 있죠. 16장 13절에 가시면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겠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귀 그리고 지금 존재하시는 그 모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차원 이것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성령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우리를 예수께로 이끄시는 일을 하신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성령님의 사역은 없어요.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거나 우리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다른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중체대한 이 순간의 말씀 속에서 당신이 떠나가시면서 지금 굉장히 진지하신 거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성령이 오시면은 이 일을 하신다. 진리를 증언하시고 진리로 이끄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우리들의 구세주가 그 중심에 계셔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기억해달라고 하신 그 말씀 생각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성령님은 영화롭게 된 아들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신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걸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서 그 진리의 영이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면 그 이제 방법론을 우리가 이제 조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간단해요. 14장 26절에서 그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셨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죠?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셨죠? 생각나게 하신다. 예. 자 그러면 좀 분리해서 우리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르치신다.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신다라는 말이냐면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닥칠 그런 상황과 또 모든 그 조건들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이끌려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열한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내일 이후로 일어날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이니까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로서 탄생하게 되고 이제 그 교회는 이 세상 안에서 많은 역할과 또 많은 그런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감당하면서 이제 나아가야 할 터인데 그러려면은 이 신생 공동체가 맞이할 어려움과 난관은 얼마나 클 것인가 그거를 내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새로 시작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장차 이 사도교회로서 사도교회를 이제 사도교회가 탄생되었을 때 이제 그것에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분명히 그 역할을 맡아야 될 터인데 그때마다 예수님 안 계신데 예수님 가버리셨는데 우리는 뭐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뭐 이런 푸념 같은 것이 전혀 가당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때마다 가르치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말은 이제 공동체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고요. 공동체와 또 세상과 관련된 그런 말씀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본다면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16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희에게 내가 아직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걸 지금 말한다고 해도 너희는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나중에 보실 겁니다. 앞으로 무수하게 닥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다 얘기해 준다고 위주얼 고주얼 다 얘기해 준다고 그게 현실적이지도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감당할 이야기들이 아니다. 그때 가서 감당해야 될 이야기들인데 그건 그때 가서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줄 것이다. 지금 이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사도교회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공동체가 생겨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루에 막 3천 명, 5천 명 뭐 이렇게 막 몰려들었는데 그러니까 순식간에 몇만 명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던 그런 교회였고 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져서 살던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든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았다라는 것이 뭐 2세기, 3세기 뭐 이렇게까지도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이 잘 통했겠습니까? 히브리 말과 헬라 말 또 다른 지역 말 이것이 잘 안 통했겠죠. 이제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구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음식을 배분을 하고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편중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 언어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늘 많이 봐요. 그러니까 헬라 쪽에 헬라파 그러니까 외국인 외국어를 쓰는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남편이 없고 수입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데 교회에 와서 이제 그나마 그 구제받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편중되게 잘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자 제자들이 당연히 기도했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기도의 결과로 얻은 그 유명한 실화를 여러분들 아시죠? 아,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고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재정 출납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뽑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첫 일곱 집사가 뽑혔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곱 집사를 뽑을 때 그냥 우리 자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제 좀 훌륭하고 남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 우리 일곱 사람 뽑읍시다 이렇게 해서 뽑힌 게 아닙니다. 이 일곱 사람, 일곱 집사는 모두가 다 헬라파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국인 출신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헬라파 과부들이 언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제 좀 더 원활한 언어 소통을 통하면서 그들이 더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기 위해서 헬라파 일곱 집사들을 뽑은 거예요. 스테반, 빌립 뭐 등등등 이렇게 많이 이름이 나오죠. 일곱 명의 다 헬라 이름들입니다. 그러면은 경제 담당 실무자들이 다 이제 헬라파 쪽 사람들이니까 히브리 쪽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었을 텐데 다수였을 텐데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런 또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런 말이 있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일곱 집사들이 또 얼마나 충성하고 믿음으로 일을 잘했는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아주 역사의 위인으로 기독교에서는 남아있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계산이나 어떤 판단을 넘어서서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난관을 겪어가게 하시는구나. 이겨나가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이 성령의 지혜와 통찰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또 교사로서 무엇을 하시죠? 생각나게 하시죠. 이제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 생각나셨죠? 제가 자꾸 이러는 이유는 집에 돌아가셔서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나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생각나게 한다라는 건 뭡니까? 과거와 관련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또 행동하신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방식이고 그것이 핵심입니까? 근데 그냥 지나가는 일상의 일들로 그냥 이렇게 떠나보내고 나면은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그 제자들의 삶이 하나도 유익을 못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생각나게 하실 때는 어떤 단순한 뭐 추억거리를 떠올리게 된다, 단순한 사건을 기억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것이 딱 생각날 때 아 그것이 지금 이거였구나 하고 뭔가 깨우치고 자각이 일어나고 그래서 변화로서 깨어남을 지금 암시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났다. 아 이거 붙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 행해 주시는 그런 바로 그 현장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또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에 일찍이 이제 보신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를 뭐 강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아, 성전 파괴를 예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사흘 후에 이 성전 파괴지 우리 교회 파괴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흘 후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제자들이 그때 그게 무슨 말씀인지 도통 못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언제 이 말씀의 뜻을 깨우쳤다고 얘기하죠? 그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 예수님이 성전의 모형을 넘어선 초월하신 그런 진짜 부활의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실체이시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깨우쳤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우쳤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래 정말 그렇네 이게 아니죠. 이게 정말 지붕을 뚫고 나갈 정도로 큰 깨달음인 거죠. 완전히 새 세상이 확 밝아지는 그런 자각과 깨어남의 사건이죠.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성경에 꽤 많이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그냥 매일 보시는 대로 보시지 말고 꼼꼼히 뜯어서 보시고 각도도 조금 다르게 해서도 보시고 내 생각을 벗어나서도 보려고 애를 쓰셔야 하고 지금 이 훈련이 우리가 성경 보실 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았는데, 자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시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식사의 자리 이후에 그 자리는 얼마나 위대한 자리이고 위대한 순간입니까? 그렇죠? 근데 꼭 일상의 하나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듣고 있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잘 듣고 있었겠죠. 중요한 말씀 하시려니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아직 성령은 못 받은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다보시면서 하시는 그 성령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람들은 경험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죠. 안 만났으니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게 뭐 나쁘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상황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지금 이 신앙의 현실이 예수님과 다락방에서 그냥 이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러한 상황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이 마땅한 것일까? 제자들과 같이, 그때 당시 제자들과 같이 마땅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입니까? 이미 성령 오셨으니까. 오순절날 성령 이미 오셨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또 성도들이 생명의 힘을 얻고 그리고 교제하고 더 무언가 소망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에 살아있는 어떤 꿈틀거리는 생기가 있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시니까요. 우리 이미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의식의 상태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의 의식의 상태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제가 지금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성령 받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뭐 잘못하고 계신다, 무슨 뭐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질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 21세기의 공동체의 분위기가 그런 것이고 아까 초두에서 언급했던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엄청난 지금 쏠림 현상, 성령에 대한 거부 현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세요. 제가 엊그저께 또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가 축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교회 몇만 명 모이던 교회들이 다 몇천 명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걸 보고 뭐 기독교의 몰락이니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건 거품이었기 때문에 빠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아 이거 정말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그 설교자가 깔고 왔던 방석을 이렇게 가져와서 휙 던진대요. 그럼 그것을 딱 받는 사람이 이게 이제 축복을 받은 거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날 연보를 엄청 책임져야 된대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속고 몇천 명이 이렇게 속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한번 뭐 째려보고 나가시든지 그냥 나가시든지 그냥 나가셔야죠. 아니 그 자리에 거기 그대로 앉아 있는 아, 그 무기력함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징일까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흥분하지 않으려고 그랬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21세기 오늘날에도 여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개탄하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일만 있으면 막 박차고 나가고 뭐 이러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할 필요는 또 없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지금 나가시네.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면은 성령 받은 그 내면의 삶을 더 사모하시고 그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셔야 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향성이 틀려지고 질서가 안 잡히면 내면의 삶에서 질서가 안 잡히면 그게 계속 그냥 겉도는 일로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수준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 우리는 나에 대한 좀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셨는데도 확신도 잘 못한다. 성령의 역사가 나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생각나게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참 많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 것이죠. 기본적으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딱 한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놓치고 있는 게 성령님은 나와 나의 옆에 나의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인격체이시다. 인격체라는 말은 나랑 사귀고 싶어 하시고 나랑 얘기하고 싶어 하시고 나와 함께 웃고 싶어 하시고 나와 함께 슬퍼하고 하시기를 원하고 이런 인격체이시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의식하는 일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루를 돌아보시든지 아니면 일주일을 돌아보시든지 나는 그분의 인격과 얼마나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있는가. 그 친밀한 사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곤란해요. 우리가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친밀한 사귐을 가졌었던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어불성설이잖아요. 그죠? 아주 친하게 지내놓고 우리 그렇게 친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친밀한 사귐이 없다면 그럼 난 친밀한 사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나는 얼마나 대화하는가?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검증의 질문이죠. 나는 성령님께 얼마나 내 자신을 비우며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낮추려고 하는가? 그래야 낮출 때 주님의 위로부터 온 축복이 부어지니까. 뭐 나만 낮추고 비하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나를 낮추면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분명히 너무나 익숙해지셔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두 시간 더 해서 더 섬세하게 이제 살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자발적으로 깨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깨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분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인격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왜 인격의 반응이 필요하죠? 뭐 주님이 다 해주신다며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인격 대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열고 계시고 우리와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 인격적이라는 말은 한쪽에서만 열어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열려 계신 성령님께 열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일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막 나를 쥐고 막 흔들고 막 맺혔다 뒤려쳤다 막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굉장한 젠틀맨이시고 굉장히 수줍음이 어떻게 보면 많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내가 다가서야 되고 내가 말씀을 건네드려야 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성령님과 얼마나 따뜻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듣고 또 예배를 드리시면서 새겨진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가르치셨고 또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다면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이로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시면서 이제 이 성령님과의 깊은 동행이 우리 오는 주간에 더 더욱더 충만해지시고 더 깊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성령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어떤 위급한 일이 일어나도 결국은 잠시 후에 성령 하나님께 몰두하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살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의 초점과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이 성령 하나님께로 즉각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받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았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또 이끌어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리고 잘 알아서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즉각 돌려드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과 또 위대한 동행의 역사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금 다 같이 일어나